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문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세상법과 교회법의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법보다도 월등하고 아름답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라서 교회를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가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은 우리 동산가족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달 전에 동성애 문제로 분열의 위기를 맞이한 모 교단이 있습니다. 그 모 교단에서 교단에 머물기로 한 분들이 신문 전면 광고를 낸 거예요. 동성애 문제하고는 별개로 교단에 머물기로 했기에 모든 교단 소속 교회들과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신문 광고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전면 신문 광고가 나왔어요. 다른 의견을 가진 같은 교단 소속 평신도 연합회에서 그런 식의 광고로 교단이 은혜롭게 나누어지는 그 문제를 왜곡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면 광고가 또 실린 겁니다. 각자의 입장이 분명히 다르고 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3자죠. 특히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에는 같은 교단, 같은 교회 소속 성도들이 이제 또 교회가 또 다투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사실 동성애권으로 이렇게 이 각 교단마다 이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교단 분열 사태는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닙니다. 미국 내 많은 주요 교단들이 이 문제로 대부분 힘들어하지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동성애권 외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늘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제 크고 작은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들 간에 동거래를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립니다. 동거래를 자칫 잘못하면 사람 잃고 돈 잃고 신앙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래서 형제에게는 사실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죠. 다시 돌려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구워준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형제들 사이의 동거래는 그냥 부자이신 하나님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돈을 갚네 안 갚네 500데나리온 빚진 돈과 멱살 잡을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요. 언젠가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돈 문제로 갈등하는 두 가정이 생긴 거예요. 그리 동거래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동거래가 또 있었던 거지요. 돈을 빌려준 쪽에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돈을 빌려가신 분은 함께 동역하다가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벌어지는데 아 그래서 돈이 사라졌는데 자신이 갚아야 될 돈이 아니다. 어차피 동역하면서 동업하면서 벌어진 손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돈을 빌려 가신 분은 돈을 빌려준 분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투자한 건데 그게 속임수였다는 거죠. 세상 법정에 가서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했습니다. 참으로 난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어? 저는 뭐라고 얘기해드려야 될까요? 믿음의 형제들 간에 벌어진 억울하고 분한 일을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때에는 세상 법정에 가서 거기서 결말을 보세요라고 권면해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상대방의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잊어버리고 그냥 참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은 그런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도들 간의 갈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에 해결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이제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서로 좋은 말로는 해결이 안 돼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 말로 하지요. 좋은 말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세상 법정에 나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인 거예요. 교인들 간의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마음에 이렇게 잘 담으셔서 그리고 혹시라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요. 첫째로 교인들 간의 분쟁은 교인들 간의 분쟁입니다. 교회 교인과 세상 사람과의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외인과의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성도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성도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믿음의 형제들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서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리라. 아멘. 여기서 성도가 세상과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도덕성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월등하게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리고 세상뿐만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덕성의 기준이 형편없는 이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여 판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요 해서는 안 된 일이라는 것이죠. 교인들과의 분쟁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교회 내에서 해결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세상 법보다도 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법에 따르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교회법이 세상법보다 더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법은 행위의 결과만을 보거든요. 증거를 보고서 이 사람이 잘못됐다 잘했다 유무죄를 다루지만은 교회법은 사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숨은 동기까지도 살피기 때문입니다. 세상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에요. 그렇죠. 칼을 들고 폭풍을 들어서 빵빵 쏘든지 뭐 이렇게 칼을 휘둘러든지 해서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살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미움도 살인이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더 완전한 거에 더 거룩한 거고 세상 법은 실제 간음을 해야 잔음죄가 형성되고 그리고 요즘 또 한국도 법이 바뀌어가지고 간음죄는 이제 법죄가 안 된다고 하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가 되고 세상법은 자녀를 학대한다든지 험한 말을 한다든지 또한 자녀들이 부모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리고 자녀 부모를 그냥 내팽개쳐서 독고살하게 해도 아무런 세상 법에서는 지장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은 그런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래서 비교해서 보면 세상 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더욱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세상 법은 사실 참으로 엉성합니다. 세상 법은 불완전하고 때로는 엄청 불의하기까지 하지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는데 음행이나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 술 취하고 모욕하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일 등 오늘 본문에 나열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행동들이 세상 법들에서는 별로 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남의 것을 강탈하고도 유전무죄가 될 수 있잖아요, 세상 법에서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무슨 세상 법에서 죄입니까? 그게 하나도 죄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남색, 탐색, 이게 이제 동성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다 받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법이에요. 미국에서는 한동안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이 합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런 행위들을 엄금합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비교할 때 더할 수 없이 완전하고 거룩한 법입니다. 교회는 세상 법보다도 훨씬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들은 놀랍게도 그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완전한 법을 놔두고 참으로 불완전하고 불의한 세상 법 아래 심판을 받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불완전한 세상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그 아래 고개를 숙이고 오늘 본문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구부려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냐. 예. 이 구태여 불의한 자. 바울은 세상에서 그래도 가장 공평하고 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판사님들을 가리켜 불의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양심적입니까? 판사가 맞잖아요. 판사는 항상 눈 가리고 이렇게 법은 공평하다 해가지고 천칭 듣고 가장 공평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증거만을 보고 확실한, 그래서 한치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가장 공평한 판결을 위해서 훈련받은 사람을 가리켜 세상에서 판사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서슴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극불의한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하고 양심적인 사람을 불의하다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있죠. 세상 판사들은요,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등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두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성향이라고 각자의 자유라고 해 놔두라고 얘기해요. 모두 무죄의 방면입니다. 동성애 한다고 해서 감옥 가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짐승 같은 행동들이 세상 법정에서는 모두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법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대단히 불의한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법정에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판단을 받겠다고 쓰게 된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한다. 한마디로 부끄러운 줄 알라 그 뜻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것은 더욱 수치스러운 일이요, 서로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주의하라고 성도들이 서로 피차 고발하는 그 자체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다. 그거는 그러므로 교회 내 성도들 간의 분쟁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판단했을 때 범죄 여부가 드러나게 되면 교회법에 따른 책벌을 받으면 됩니다. 교회법에 따른 책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반드시 책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순결하게 보호할 수가 있어요. 교회 책벌은 교회법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견책이 있어요.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는 것. 근신은 좀 더 약간 중한 죄벌입니다. 죄벌입니다. 2개월에서 6개월 이내 죄과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했다면 반성문을 적어도 한 장 이상 쓰게 하고 1회 이상 쓰게 하고 그리고 행동을 삼가게 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또 정직이 있어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혹시 이런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가 좀 심하다 했을 때에는 그 직분이 일시 정직되고요. 그리고 성찬식에 그 기간 동안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면직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을 박탈합니다. 그래서 한 번 장로가 영원한 장로 아니고 한 번 목사도 영원한 목사는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고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직분 내려놓고 어디 가서 장로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요. 그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면직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형은 출교입니다.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 출석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책벌은 누군가를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온전히 구원받고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 모든 자격을 회복하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책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잘 살펴주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교회는 순식간에 세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세상처럼 변하게 돼요. 하나의 썩은 사과를 이렇게 제거해 주지 않으면 광주리에 든 사과 전체가 썩어가는 것처럼 교회 내에서 책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갖 종류의 악한 행위가 교회 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벌써 지난번에 5장에 이렇게 말씀드린 이게 연결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왜 내보내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교회가 다 그냥 동성애자를 한 사람은 그냥 교인으로 받아버리면 그냥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는 다 그렇게 되어지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우리 그렇게 살자 이렇게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책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이런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 법보다도 문제가 교회 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법보다도 훨씬 못한 세상 법 아래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판사 앞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내의 분쟁이나 모든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들은 교회 내에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아래서 그 죄과를 판단하여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누가 고약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요? 판단해 줄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성도들 가운데 분쟁이 생겼는데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다 모든 사람들이 도처리 기재기 도덕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사실이요, 교회에서 장로님을 택하고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책벌을 해서 교회를 지키게 하기,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장로에서 이 노자는 이게 어른 노자입니다. 신앙의 어른으로서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사명이 장로회, 당회에 있는 겁니다. 당회가 본을 보이며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세상과 아주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악하고 맨날 우리 운세 보고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하게 주일 성사 안 하고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세상과 똑같아. 당회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희망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당회원 선정에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주고 책보를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따끔하게 야단쳐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장로님으로 세워야 돼요. 인기인을 세워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말 다 들어주는 사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나를 따끔하게 말 잘못했을 때는 야단쳐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인격, 그런 삶을 갖춘 사람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으로. 그리고 그 발 앞에, 그 발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마음을 들여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교회가 사실은 복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고 그 인생에도, 그리고 그 삶에도, 성도들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장로님이 한번 되고 나면요, 또 그렇게 또 되고 나서 또 이상해지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 해나가야 됩니다. 사실은 한동안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엄청 부흥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부흥이 멈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부흥이 멈춘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지만, 부흥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했어요. 뭐 심령대 부흥회랄지, 뭐 성령 집회랄지, 찬양 집회 이런 것도 계속 부흥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그런 집회들을 통해서 결국 수평 이동들은 많이 됐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세상에 존경하면서 따라왔던 건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어느 집회가 좋다 그러면 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그 교회 가는 것뿐이지. 실제적으로 뭐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실제로 외부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 교인이 된 것은 사실은 아니었죠. 근데 원래 한국교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었어요. 민족의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조만식 선생님 같은 분.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이셨다고요. 특히 많은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따라서, 이게요 큰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시골 교회까지 삼천리 방방곡곡 아주 시골에서까지. 그래서 예전에 시골 동네에서요, 그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서로 간에 분쟁이 생기면 그 동네에 세워져 있는 교회 장로님을 찾아갔었어요. 그럴 정도로 장로님은 그 마을의 양심이었다고요. 그리고 판사였고, 그리고 장로님이 얘기하면 다 말을 들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위기에 처한 것이 무슨 찬양이 부족하거나 뭐 말씀이 연약해서나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잘 생각해보면 교회가 거룩하며 어떻게 무너졌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보면 많은 교회들이 서울에 있는 교회나 시골에 있는 교회나 할 것 없이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다는 기록이 진짜 많아요. 예만 몇 가지 들어보면, 이게 항상 보면 교회에서는 당회록을 남기거든요, 기록으로. 19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916년 섬마을교회라고 시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당회록이 이제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출교를 여러 사람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1916년이면 뭐 교인들이 많았겠어요. 몇 명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교인들을 또 내보내. 예. 출교의 이유가 있어요. 출교 배치삼 시 우상을 섬기고 권면을 듣지 않음, 그게 출교의 이유예요. 오여진 술 취하고 잡기하고 권면을 듣지 아니함. 박이녀 땅 딸을 외방 사람 처부로 보냄, 이게 출교의 이유예요. 주일을 범하고 주일 장사했던 사람 정주식 씨, 그리고 아내랑 사는데 아내가 무슨 특별한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지한 처를 집에서 쫓아낸 그 양분암 씨도 체포되었습니다. 출교예요 그냥. 제가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이유가 교회가 사람 욕심을 너무 내는 것 같아요. 그냥 50명밖에 안 모이는데 항상 쓸 때는 100명이라고, 우리 교회 몇 명이에요? 100명이라고 쓰고, 100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이라고 쓰고, 무슨 사람의 정신을 못 차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상해진 거, 몸집은 이만한데 진짜 그 안에 주님이 거룩함이 있는지. 부모 말 듣지 아니했던 사람도 출교당했어요. 부모를 듣지 않았던 사람, 부모 말을 안 듣고 방탕한 조 오담 씨, 부부 상황 끝에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에라 헤어지자 했던 강갑상 씨 부부도 출교당했어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라. 예. 교회 다니려면 제대로 믿어라. 제발 부끄럽게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까만 건 까만 거고 하얀 건 하얀 거고 흰 건 흰 거고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말라. 이런 책벌 기록이 우리 초기 한국 교회들 보면 수없이 나와요. 근데 책벌만 있었던 벌 주는 것이 뭐 상책은 아니잖아요. 해벌 기록도 많이 나옵니다. 곽정심 씨는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해벌되었고, 박신실 씨 내외는 출교당했으나 곧 회개하고 좋은 믿음이 나타나 해벌되었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1900년도 초에 한국에서 세상은 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술 담배, 첩두는 것이 별로 하나도 흠이 되지 않았던 그런 세상에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깨끗함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지켜나라고 삶을 드렸던 겁니다. 그 결과 부부간의 금실이 좋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되 주일은 정말 거룩되이 지키고 그 이웃을 돌아보는 멋진 사람들은 다 교회 교인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유교가 불교인이 아니고 교회 교인들, 오늘날 이 멋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초석이 되었던 사람들, 세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했던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었다고요. 초기의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삶을 말씀으로 바르게 신앙 지도해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의 교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세상 법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을 교회보다 못한 세상으로 그래서 가져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고 위기였고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의 위기인지도 몰라요.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장로님들을 찾아가지 않잖아요. 누구한테 갑니까? 그냥 세상 법정에 소장을 내고 말죠. 그러니까 장로님들 교회에서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왜?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내 인생에. 이게 진짜 오늘날 현대교회 위기가 아닌가 몰라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인들의 분쟁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에서부터 멀어졌는지 상관없이요, 그냥 성경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법까지도 바꿔갈 수 있도록 교인들은 그렇게 애를 써야 돼요. 인권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 대접받는 게 인종차별법을 갖다 철폐하고 미국에 있었던 그런 수악한 법에 대해서 하나님 법으로 대응한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법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빨주노초 파남보 어떤 색깔로 이 땅에 태어났던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백인들이 몇 명이 갖다 그냥 마음을 모아가지고 법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냥 마음껏 인종차별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의 법에 세상법이 잘못됐으면 그걸 고쳐나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사명이죠. 그렇게 세상이 지금 오늘날 바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낸 성도들의 모임, 거룩한 신앙 공동체, 교인들의 분쟁은 교회 내에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도 바꿔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된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힘써서 세상의 빛으로 쓰임받은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교인들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다 말은 안 들어.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두 번째 방법, 그거는 손해보는 겁니다. 교인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 믿음의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겼을 때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손해보세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6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하고 속으라. 예. 사람들이 세상 법정까지 가는 이유는 말로는 내가 당한 손해가 배상받을 수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말로 해가지고는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놓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으라. 오늘 본문은 권면해 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성경은 부당하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교회 안에서 참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었어요. 제가 초두에 인용했던 그 두 분은 결국은 사람 잃고 돈 잃고 신앙도 잃어버렸어요. 그냥 권면해도 말 안 들어. 억울하다고. 나는 억울해요. 나가버렸어요. 출교할 필요도 없었지. 그냥 제 발로 다 나갔으니. 요즘 출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문만 열면 다른 교회인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수년 전에 저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수년 전에 뉴저지에 동성애 문제로 교단을 탈퇴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탈퇴하는 과정에서 소통이 잘 안 되었는지 서로 간에 분쟁으로 번졌고 마침내 건물 소유권을 두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남은 길은 세상 법정에서 소유권 분쟁을 하는 거예요. 건물 가격이 1,000,000불대였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금과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 건물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담임 목회자의 리더십 아래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건물 잃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감내한 거예요. 야, 저는 그때 진짜 속으로 엄청 감동받았고 그 감동이 지금도 있어요. 이 교회 뭐 또 많은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이게 1불 2불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쌓아올린 모든 수고를 믿음의 형제들과 더 이상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여 깨끗이 포기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봐요.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가 있잖아요. 법정에서 끝까지 싸우는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보자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천만불 포기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 네? 끝까지 싸웠다고 보십시다. 양측은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피고는 우리가 알아요. 근데 원고는 모르잖아요. 근데 원고 이름들이 줄줄이 나왔을 겁니다. 그 교회 다 망했을 거예요. 누가 가겠냐고. 원고 피고 다 끝장났을 거예요. 그리고 뉴저지 교계도 함께 온갖 추태를 불신자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다 함께 망했을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언젠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는지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점점 마음이 너무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더욱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해서 맹세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는 없다. 그분의 결단으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손실을 그 교회는 보았지만 그분 자신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뉴저지 교회 전체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상교회 포함해서 다시 숨쉬게 된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주변에 있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말로 다할 수 없이 건물 소유권 때문에 혹은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소멸해버리는 그런 교회와 개인과 신앙인들이 적지 않은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손해본 그 교회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권면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최고 형벌은 출교입니다. 오늘날 출교한다면 출교하기 전에 다 나가실걸? 뭐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장 줄 수 있는 최고형의 출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의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교회 안에서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판단은 교회 판단 거기까지. 그러니까 결국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상 법정에 서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손해보라. 그러나 성경 말씀을 들어보세요. 손해보면 어떤 일이 있는다고? 예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이나 손해본 사람은, 물질이나 사람을 잃은 자들은 이 땅에서 백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 없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손해본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깡그리 다 이자까지 다 쳐서 백배면 어마어마한 이자죠. 갚아주신다는 말씀. 그러므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꺼이 참을 수 있는 까닭은 늘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씩 들은 예가 있어요. 제가 부부싸움, 지금은 뭐 부부 갈등도 없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없는지 힘이 빠져서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예, 요즘은 힘이 들어요. 모든 게 다. 아, 근데 예전에 좀 젊었을 때, 좀 이렇게 목소리에 좀 힘들어갈 때, 예, 아, 그때는 갈등하면 이제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제 아내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막 말을 들으면. 근데 우리 아내는, 아니, 저기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런지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그 서운한 일들을 엄청 기억을 잘 하더라고. 결혼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 막 10년 전 얘기가 나와요, 갑자기.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해. 어제 일인 줄 알았는데 1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이렇게 얘기하다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저도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고. 나도 하자면 진짜 할 말이 많죠. 진짜 서로 하자면 할 말이 누가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어요. 저는 그 자매는 제 자매잖아요. 제 아내이기도 하지만 주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 된 사람이잖아요. 형제끼리는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 돼. 자꾸 말하지 말고 입을 두 손으로 틀어 막으시고요, 그냥 손해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줘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라면 먹는 일이 없잖아요, 좀 참으니까. 안 그러면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참으면 하나님이 갚아줘요. 애매히 고통을 받아도 할 말 많지만 진짜 나도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러면 아름다운 인생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저는 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간의 분쟁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이 세상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받으시는 슬기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그런데 오해가 없기 위해서 이제 한마디 말씀 덧붙이면, 교인들 간의 분쟁에서는 교회 내에서 해결하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분쟁까지 뭐 교회 안에서 해결,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모두 세상 법정에 나가서는 안 되나? 이렇게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정한 법을 따라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법을 따르시면 되고요. 교회법의 최고형은 다시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출교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서로 간에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지만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 간에 벌어진 다툼의 해결 방법은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믿음의 형제들 간에 벌어진 다툼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세상 법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 교회 내에서 해결하라. 그리고 교인들 간의 다툼은 신앙 지도자로 세워주신 장로님들, 교회 당회에서 중재하게 하고, 저희 셀 그 다음에 교구에 보면 장로님들이 한 분씩 다 계세요. 그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돼요. 그분들에게 가서 고민 상담하시고, 그리고 장로님들께서는 내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정말 진실되고 겸손하게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이면서 잘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책벌이 가능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범죄 사실이 또 밝혀졌을 때는 견책, 근신, 정직, 면직 그리고 출교를 당할 수 있는데, 모든 교회 징계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이 나쁜 범죄가 교회 안에 그냥 유야무야가 되어버리면 점점 그런 행실들이 번져가게 돼요. 그래서 교회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범죄자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노력하게 하기 위함. 그래서 하여튼 믿음이 형제들 간에 벌어진 다툼은 교회 내에서 해결한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잘 해결이 안 돼서 물질적인 손해가 벌어졌을 때, 뭐 여러 가지 손해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손해를 감수하라, 그것입니다. 근데 손해를 감수하라는 것은 뜻없이 무릎꿇는 그런 복적이나 운명에 맡겨서 사는 건 포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주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손실을 갚아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축복해 주십니다. 늘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주님을 본받아 선하고 의로운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법에 따라서 거룩함과 의로움을 쫓아 행하여 우리들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하고 턱없이 부족한 세상 법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씻음 받아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교회 지도력에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시어 선하고 의로우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형제 간의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과감히 손해볼 때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손해보게 해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나는데 선포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